성경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봇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그 정말 아주 정말 그 근면 성실하신 그 부모님 밑에서 그 사남일녀의 장남으로 그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시골이지만은 그 약간 교인들이 상당히 좀 꽤 됐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같이 다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저희가 온 가족이 이제 시골에서 좀 사는 것보다 도시에 가서 사는 게 더 먹고 살기가 더 좋으니까 울산으로 이제 이사를 했고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둘째를 낳기 전 한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91년 11월에 그날도 이제 아침에 11월 20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한 10시쯤에 여동생한테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울산에 있는. 근데 여동생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엄마 돌아가셨어.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그때 52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다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회사에 이제 바로 요청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침 울산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요청해서 금방 안 됐지만 한 네 달 정도 후에 울산 공장으로 이제 제가 이동을 했고요. 온 가족이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어머니 이제 그 이사를 하니까 어머니 이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고 그 어머니 유품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이제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은 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앉았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자리에 제가 아버지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면은 그냥 뭐 이렇게 의식을 안 했는데도 그냥 눈물이 그냥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마 이렇게 부모님을 잃으신 많은 이제 저랑 같은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은 다 그러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울산에 가서 한 1, 2년 후에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저 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제가 운전하고 제 집사람이 이제 옆에 앉고 부모님 뒤에 모시고 그 부모님 무릎에 이제 그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 앉혀가지고 같이 이제 좋은 식당도 가고 이렇게 온천에도 놀러 가고 그런 거를 저는 이제 한 번도 못했던 거죠. 뭐 멀리 떨어져서 살았고 또 막상 이제 제가 차를 사고 하니까 그랬지만 이제 어머니는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그 어머니 바로 돌아가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몇 달 동안 회사를 본사에서 다닐 때도 이 괴로운 마음에 아주 성경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우리 어머니 다시 만나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성경책에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어디에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는지 그런 말이 써져 있는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제 열심히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진짜 틈 만나면은 이제 성경책을 읽어서 한 몇 달 만에 이제 다 읽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계속 하니까 뭐 한 10번이고 20번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을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 그 울산에서 제가 다니던 그 교회 권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그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걸 다 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모두 자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서로 그 모르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그러듯이 그렇게 사는 거지 부모 자식 사이라든가 부부 사이 이런 거는 다 잊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그 엄청나게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보고 싶은 어머님을 만났는데 어머님도 저를 자식인지 몰라보고 저도 어머니인지 몰라본다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참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 이제 성경 어딘가에서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읽었던 것 같았는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부터 다시 읽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근데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었는데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이제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찾아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그 권사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비록 이제 주로 지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지만은 그 아브라함과 나사로 그리고 그 부자의 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지옥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이 조금 더 지혜로워, 그러니까 지혜로워질지언정 이것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입니다. 보고, 듣고, 또 맛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감촉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다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자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보고 말을 하고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본인이 혀에 물이 닿으면 시원하다는 것도 이제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부자는 자기에게 다섯 형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비록 자기는 지옥에 와 있지만은 형제들은 구원받아 자기와 같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는 정말 착한 마음씨, 이게 착한 마음씨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 지옥에 있는 이 부자보다도 사실 못한 사람들도 많다고요. 자기가 그냥 어려운 경에 처하면은 자기 친인척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같이 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들은 그 자리에 오지 않도록 이렇게 이 마음씀이 굉장히 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부자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기억력, 생각, 판단력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람마다 이제 다 틀린 점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는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진통제를 먹고 잠시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 땅의 사람은 아주 극심한 고통이나 공포를 당하면은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주신 거겠죠.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공포에서 잠시 벗어날 수가 있지만은 제가 판단하건대 지옥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고 잠시라도 고통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절할 수도 없고 셋째는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맨정신으로 모든 것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맨정신으로 그 모든 고통을 계속해서 겪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후에 부자가 느꼈을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 그러니까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고 어떤 간청도 허락되지 않고 아무 희망 없이 절망 속에 빠진 부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었지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은 이제 희망으로 삽니다. 다들 아시지만은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 깊은 탄광 어두운 곳에서 뜨거운 여름날 논밭에서 추운 겨울날 공장에서 이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잘 될 수 있다. 그런 그 고생 속에서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또한 공부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하면은 정말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 여러 가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으로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단테의 신곡에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지옥의 문에는 이곳으로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가지고 있는 희망 그걸로 살아가는데 이 지옥에 있는 부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본문 이후에 이 사람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정당한 지옥의 부자를 생각해 보면 그 지옥에서 1000년간 반성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년간 반성해도 못 갑니다. 영원히 갈 수 없고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건 차치하고 이런 그 타는 듯한 갈증을 100년 동안 견디면 100년마다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0년이 돼도 없고 영원히 그 뜨거움 속에서 타는 듯한 갈증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부자에게 아무 희망도 없이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어쩌면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뜨거운 불꽃과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부자의 자리에 여러 번에 믿지 않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들, 아들, 딸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세우고 계십시오. 그분들이 당해야 할 고통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면 발을 떼고 입을 열어 그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는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거절 당해도 의례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친한 사람일수록 부모님 또는 자식, 자기 여동생, 남동생한테 거절 당하면은 아주 마음 상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 번쯤은 전달했는데 거절 당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냉담한 반응, 뭐 그러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거나 뭐 그런 냉담한 반응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거보다 제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무 희망 없이 그 고통 속에 지낼 그것이 만약에 정말로 더 크다면은 그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는 바로 그런 이제 문장이 안 나오지만은 이렇게 손으로 눈을 가립니다. 옆에 사람이 눈을 가리고 그 옆에 사람이 때리는 거죠. 그래 놓고 예수님 보고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라고 이제 그런 그 구절이 바로 67절, 68절이고요. 그 다음 장 27장 잠깐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의 유대인들이여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더라.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도 더 찬란하고 더 귀중한 왕관과 호를 드셔야 할 예수님께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그 정말 황금의 홀 대신 갈대를 손에 쥐어진 거죠. 그리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 갈대를 다시 빼앗아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 배반당하시던 날 정말 이 구절은 정말 그 입에 담기도 송구스럽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보다 더 고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고상합니까? 고상하다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품이나 몸가짐이 속되지 아니하고 훌륭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가? 한편 거절당해서 자존심 상할까? 냉소적인 반응에 마음 상할까? 우리 친인척에게, 우리 지체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고 망설이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힘차게 발을 떼고 입을 여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불꽃과 타는 듯한 갈증과 절망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옥에 있는 부자. 대략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약 한 2000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2013년 4월 21일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 부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절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런데 한 가지 그 부자의 얼굴이 상상이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구절에서 여러 번 읽었지만은 그 부자의 얼굴도 이름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지 않는 지체와 형제와 친구와 이웃은 이름도 얼굴도 잘 압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바로 형제, 자매, 동생, 형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또 그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데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바로 그 부자리에 간다는 것은 짐작이 아니고 100% 아주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읽은 것처럼 그분들이 부자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더 어렵고 지난번에도 거절당했고 거절당할 것이 뻔하고 냉소적인 반응에 주저하는 마음이 들 때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26장하고 27절에서 읽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모욕과 수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보다 더 고상한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차게 발걸음을 떼고 입을 열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는 마음이 들 때, 망설이는 마음이 들 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슴속에 여러분들 향해서 한번 힘차게 마음속으로 외쳐보십시오. 내가 예수님보다 더 고상한가? 기도하겠습니다.